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74년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10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제 온 백성이 동시간에 받은 세례 사건으로 봅니다. 2절 말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옛사람이 세례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라고 본 것은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옛 모습,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할 때에 이 신령한 음식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만나를 이야기하고 신령한 음료는 17장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또 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이 음식 만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신앙적인 도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을 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온전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출처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세례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온 것은 그 홍해 사건 속에도 그 세례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에 함께 하셨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떡을 떼는 그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일로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들이 범한 그런 잘못을 짓지 말자. 그런 과오를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와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했고 어떤 사람은 음행을 저질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한 이런 잘못된 일을 많이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인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똑같이 하지 말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본보기가 되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간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음행한다든지 주님을 시험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넘어진 것 서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교만하면 안 된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건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아주 높은 지식이나 또 자기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내가 은혜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당연히 받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구원에 자신 있고 나는 천국 갈 거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세례받았다고 다 세례교인이냐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세례받았다고 직분받았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허하게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단순히 종교생활 한다고 절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종말이 올 때까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런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교만하는 이런 일들이 혹여나 나에게도 있을까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윗절에서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까 늘 삶과 자기를 살피는 이런 자들에게는 때로는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제 13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섰다고 절대로 그것이 교만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선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로 찾아오는 누군가들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누군가들에게 절대로 어떤 교만한 자세나 마음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거린이 우리 교회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함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 같은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또 주의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세례교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은혜 날개 아래 거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성실함과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런 잘못을 저희가 짓지 않기를 원하고 날마다 참 순간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 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에는 결국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작은 입술이나마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을 이제 살고 주님 오신 그날이 다가와 기다리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그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원사님과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가장 정직하게 하시고 가장 성실하게 하시고 가장 겸손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